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하나님 백성의 삶 우리 16번째 시간인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좀 많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14과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14과에서는 교회는 이제 어떤 공동체인가?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제 교회를 이해하시면 아마 제일 성경적이고 또 저는 아마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과 관계에서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이제 성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전. 그래서 세 가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되죠, 사랑. 그런데 이 사랑, 형제의 사랑의 기초는 내 노력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형제의 사랑, 이제 형제 자매의 그 사랑은 네 가지 우리가 좀 특성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사랑은 희생적이어야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자기 목숨을 우리가 버리는 것. 그래서 희생적이어야 되고 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행함. 구체적으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우리들의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중심이 명확한, 중심이 있는 사랑이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15과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2주 정도 이제 공백을 우리가 가졌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어쩌면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참 예민한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의 동의하에 세운 지도자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들, 교회 속에서 우리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어떤 태도와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를 가든 우리는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또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들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우리가 이미 살폈던 두 구절을 한번더 확인하는 뜻에서 주보 3면을 보시면, 이제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자막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워낙 여러 번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바로 이분을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누군가 하면,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 성도들이고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요한이죠. 똑같은 요한이 복음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세 개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의 첫 번째 서신, 이게 뭐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 서신 3장 16절, 이제 우리가 이미 살폈는데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약한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는 이로써 사랑을 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아, 저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어떤 하나의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러보내야 될 공동체인 교회, 이 공동체에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거의 공통적으로 여러 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25절을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셔서 이제 교훈을 하시는데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집권자, 뭐 과거 같으면 왕으로 대표될 수 있는 집권자들은 백성, 그들은 백성입니다. 그들을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임의로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린다. 그리고 또 그 집권자 밑에 있는 고관들이 있습니다. 고관들. 그 고관들도 이제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성경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201, 301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실 때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바쁘시긴 하시지만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찾아서 답을 쓰실 때 하실 수만 있으면 앞뒤 이제 앞뒤 한 세 구절 정도씩은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문맥 속에서 조금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여러분 이제 성경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형제들이 우리 두 쌍이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이제 요한과 야고보,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우리 성경으로 보면 치맛바람의 효시가 되죠. 그래서 이 치맛바람이 셌던 이 이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하실 텐데 그때 내 아들 둘이를 주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면 내 두 아들을 이제 오른쪽, 주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 두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아마 좀 비밀리에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비밀은 없죠.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이제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24절에 보면 바로 윗구절인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 열두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 그날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 열 명의 다른 제자들이 이걸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집권자들이 한다. 그런 다음 26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는 달라야 되는데 특별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가장 요직이죠. 가장 요직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27절에 너희 중에 어떤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 우리 한국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1번 이제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이런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구절들은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대속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좀 낯선 단어죠. 대속이라는 말은 고대에 여러분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들이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 값을 지불하면 노예가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오늘의 말로 하면 보석금을 지불하면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나 아니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지불하는 그 돈을 이제 대속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목숨을 우리들, 우리 성도님들이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죄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풀려나도록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저는 그 모태의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러 번 뭐 배우기는 했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 이제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성경을 보다가 아마 가장 충격을 받은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왜 이것이 저한테 충격이 되었느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가장 많이 했던, 요즘은 장로님들이 그 기도를 잘 하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는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아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뭔고 하면 내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거다, 머리. 그리고 또 내가 남들이 봤을 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아, 이거는 정말 저한테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 인생의 목표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마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면서 제게 일어났던 가장 큰 갈등,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갈등이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자꾸만 어떤 목소리가 들리느냐, 섬김을 받아야 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야 돼.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립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어떤 모습이죠?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 집권자가 있습니다. 왕이 있고 회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일반 평범한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중간 관리자들을 열심히 섬기고 중간 관리자들은 이제 집권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집권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사람들은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와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저는 목사님, 장로님은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라고 제 어린 제 눈에 비춰졌겠습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제 눈에 비춰졌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 눈에 비쳤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누군가 하면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분들이셨어요. 밥을 먹을 때도 그분들은 줄을 안 서셨어요. 그리고 우리 점잖은 권사님들이 꼭 식사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 교회에서 저게 출세한 모습이구나, 저는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을 하나의 그 계급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어떤 한 분이 안수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렇게 전화드리니까, 이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근데 제 보고 하시는 말씀, 예 목사님 축하하셔야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제야 제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럼 아니 또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냥 우리 일반 집사님들은 교회 법상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1년마다 갱신을 하고 또 1년마다 임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뜻에서 우리 일반 집사님은 뭐죠? 계약직입니다. 그러나 안수 집사님, 투표를 통해서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나면 이분은 어떻죠? 이제는 돌아가실 때 정년까지 이분은 보상이 돼.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이제야 제가 정규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목사가 되는 것이 계급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경우에 교회를 이 피라미드 구조처럼 생각을 해. 일반 성도님들은 집사님들을 잘 섬겨야 되고, 집사님들은 장로님, 권사님들을 잘 섬겨야 되고,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되고, 피라미드 구조죠, 피라미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조일까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 구조는 어떠해야 되느냐? 역피라미드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밑에 저와 같은 우리 목회자들이 있어야 되죠. 이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으로 대표되는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세워드리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로서 바르게 말씀으로 사랑의 본으로 잘 세워지시면 그분들이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잘 돕고, 또 우리 집사님들은 일반 성도님들을 잘 말씀으로 섬겨서 마침내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주님의 심장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바로 거꾸로 된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우리 순양님들을 잘 말씀으로 잘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시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섬기셔야 돼, 섬기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 섬긴다는 말이 이제는 많이 보편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긴다라는 말을 잘 듣지를 못했어요. 섬긴다는 거는 교회를 봉사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주방 봉사 이런 거를 생각을 했지. 여러분 이제 저는 제가 그 대학을 이렇게 가서 좀 이제 저는 우리 할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할머니 밑에서 커서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손에 물한번안 문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고 그리고 집이 많이 어려워져서 이제 제가 교회, 같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친구들, 선배들과 이제 자취를 하게 됐어요. 공동체 생활. 아, 저는 뭐 생각도 못 했던 저는 옆에 누구하고 같이 산다.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생활을 했는데 세 명이 같이 자취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3명, 다음에는 5명, 8명. 이제 제일 제들이 좋은 집에 살때 13평 아파트에서 남자 8명이 짐승같이 우리가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제가 이제 결혼할 때까지 약한만 7년을 제가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제일 그 감사한 거는 뭔가 하면 처음 제가 자취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제가 못 먹는 것만 내놓더구만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저를 또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입이 짧았습니다. 어른들 말로 저는 미역 이런 거잘못 먹었어요. 비린내 나는 것도 잘못 먹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제가 왔다고 또막 반찬 신경 써서 미역 해줘, 또 칼치 구워줘. 아, 저는 처음에 먹지를 못했어요. 3일 동안을 제가 배를 골았어요. 아, 그리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취하면서 이제 입을 고쳤죠, 이제. 그런데 제가 자취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 제가 자취하면서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같이 살면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했던, 자취했던 우리 선배들, 후배들은, 친구들은 내수동계에서 제일 신앙이 좋은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그 중에 이제 적지 않은 애들이 같이 살아보니까 이거는 천사를 위장한 뺀질이들이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구전이라고 이런 거 하면 정말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 이게. 그래서 이게 몇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애들이 저처럼 마이크 잡으면 뭐 합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뭐 헌신해야 되고, 뭐 손과 발로 섬겨야 되고. 그러면 또 영문을 모르는 우리 또 자매들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멘 막 이렇게 하고, 걔를 막 천사같이 쳐다봐. 그러면 같이 사는 애들은 막 속이 뒤틀려가지고. 제가 이제 고참일 때는 형님, 쟤좀 꺼내 주십시오. 조언해 주십시오. 무슨 저런 뻔뻔한 놈이 있습니까? 뻔뻔한 놈들이. 제가 같이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뭔가, 여러분, 교회에서 보는 모습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여러분, 어느 게 진짜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뺀질이로 사는 애들이 밖에 나와서 좋은 이야기 하면 더 견디기가 어려워요, 더 견디기가. 그리고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같이 자취하다가 하면 여름 방학이 됐어요. 여름 방학이 됐는데 우리 선배 한 사람이, 야, 우리가 식사 당번, 여름 방학 때는 식사 당번 정하지 않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밥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 우리가 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습니다. 이제 감동을 받은 사람이 밥을 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아침 되면 우리는 다 이렇게 애들이 경건한 애들이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눈을 떴는데 아무도 일어나서 기도를 안 해요. 아무도 경건의 시간 안 해.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알아요. 은혜 받으면 밥해야 된다. 이걸 아니까 아무도 눈을 떴는데 아무도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밥하는 애들이 없어. 한 30분, 1시간쯤 지났는데 우리 선배 한 분이, 야들아, 밥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서로한테 눈치를 줬어요. 야, 임마, 눈 떴으면 웬만하면 하지. 또그 다음날 됐어요. 어땠을까요? 또 똑같았어요. 아무도 안, 눈 떴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또 이제 1시간쯤 지나니까 우리 선배가, 야들아, 밥 먹으라. 일주일 동안 그 선배가 밥을 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선배가 무슨 말을 하면 꼼짝 못 합니다. 일주일 동안 밥을 얻어먹으면서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콩을 팥이라고 해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진정한 건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말하는 것이 그의 삶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저는 청년들 섬기면서 청년들이 제일 실족한 게 뭐겠습니까?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목사님, 우리 아버지 엄마 교회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이 너무 다르대. 우리 애들이 제일 많이 하소연, 특별히 우리 헌신했는 우리 어머니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애들이 제일 불평했던 게 우리 엄마 교회 가면 남의 밥은 다 해주는데 내 밥은 안 해줍니다. 애들이 제일 불평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엄마 교회 가서 힘 다 쏟아가지고 집에 오면 항상 주무신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 새벽부터 일찍 오셨어요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애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천사면 우리 집에서도 천사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나 가장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직장에 가면 악당이야, 악당.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게 진짜 모습이냐 이거죠. 저는 제가 참, 저도 이렇게 목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고 설교를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하고 같이 안 살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했는데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서 아이고 당신 그런 생각하고 있었냐, 나 몰랐네 내가 그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완전히 그냥 이거는 뭐 완전히 가짜죠, 가짜. 그리고 제가 설교했는데 우리 애들, 그래서 우리 애들 멀리 보내버리려고 그래, 제 설교 안 듣도록. 그래 우리 애들이 이제 또 제 설교 듣고 나서 하죠. 아이고 아빠 그런 생각했어?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집에서는 왜 그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무리 밖에서 수천 수만의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면 뭡니까?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신은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어떤 분이 되셔야 되느냐, 섬기는, 이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손과 발로 그분들을 섬기셔야 돼. 섬긴다는 거는 뭐죠? 상대방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잘 맞추어서 그분들에게 가장 기쁨이 되도록 나 자신을 조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은 섬기셔야 돼.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일반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이었어요. 항상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라고. 여러분 저는 정말 이렇게 항상 비판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비판, 정말 비판적이었다가 오늘 지금 소개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301 공부를 하시면 암송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69절 암송을, 이 구절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5절에 자막이 나와 있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1절부터 4절은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것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거는 여러분 불의를 외면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다, 그거 믿고 그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이 말씀도 대부분 영어 번역 in due time,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최선의 때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한테 권면을 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 평생의 숙제가 뭐죠? 아마 우리 열심히 있는 성도님, 특별히 한국교회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가장 무거운 숙제가 뭐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작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것만큼 힘든 작업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어쩌면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봐라. 그 능하신 손, 그 능하신 손이 하나님 마음에 부합되는 사람은 세울 것이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그 능하신 손이 꺾어버릴 거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겸손해라. 때가 되면,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가 되면 너희들이 해야 될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높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7절 말씀은 마음의 염려가 생기죠. 그러면 아, 이거 지도자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돌보고 계시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목회자로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경험할 가장 무거운 숙제입니다.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볼 때 뭔가 좀 잘못 가는 것 같고 이런 지도자들과 함께 여러분 교회를 섬겨가는 것, 그건 정말 고통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그렇지만 그 지도자들 배후에, 교회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게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정돈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좀 보겠는데, 에베소서 5장 21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여러분, 이제 성경은 문맥 속에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바로 앞에 나오는 5장 18절 말씀이, 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또 19절 말씀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노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0절, 바로 그 다음 20절에 뭐라고 하느냐,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면서 그 다음에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바로 피차 서로 서로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 이 문맥이 너무 중요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영혼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고 마지막은 뭔가 하면 뒤틀려진 인간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상대방에게 계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복종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22절부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또 이어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종들아, 바로 상전에게 주님께 하듯이 순종해라. 그리고 상전들은 하늘에 상전이 계시는 것 기억하고 종들을 잘 섬겨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앞으로 가정과 직장과 이 여기에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서로에게 여러분 아내만 남편에게 그리고 종이 상전에게 자식들이 부모에게만 복종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편도 아내에게 그 아내 속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랑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바로 아내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주인도 종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또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저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선 지도자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분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끔 밖에 분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때로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거는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저거는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닌데 내 노력에서 나온 게 아닌데 어떻게 저런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우리 교회 속에 있게 됐지? 그렇게 질문해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 부교역자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지도자분들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각 부분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들에게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목사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목사님 말만 모든 성도들이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목사들도 지도자들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죠? 서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야기했죠. 우리들에게 왜 두 가지 길을 주셨느냐? 하나님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쪽 길은 우리 성도들과 이 세상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개의 길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는 우리 앞선 지도자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또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섬기는 종으로서 섬기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힘들 때가 뭐냐? 정말 우리 목회자들도 저도 그렇고 또 병신도 우리 지도자분들이 때로 성도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를 듣고 하면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안타까운 게 있으면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모두가 다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기억하고 서로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 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깊은 집중을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래서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저는 꿈이 그겁니다. 정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다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잖아요. 저도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아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는 무엇이냐? 나의 사랑이고 나의 고민이다. 이렇게 가장 정확한 표현. 교회는 우리의 사랑이고 가장 고민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한가? 이 시대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앞선 지도자들, 성도님들이 다 피차서로 복종하고 피차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곳에 오시면 아,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